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10조 길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전에 나셨으며 피조물이 아니심으로 그분은 조성되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모든 점에서 그분과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만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말씀 곧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은 만물이 창조될 때 존재하였으며 그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분이십니다. 기독론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존재론,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론, 즉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분의 위격, 그분의 존재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살펴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십자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셔도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공효를 가져다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그것이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아느냐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아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갖지 못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보면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전에 나셨으며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따라 영원전에 나셨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격이라는 말도 있고 신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번역자들이 이걸 번역할 때도 똑같이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Godhea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는 이제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라고 해서 데이타스는 신격이라고 번역을 하고 디비니타스는 신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비니티, 신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영 성경, 영한 성경도 똑같이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격, 신성 혹은 뭐 디어티, 디비니티 이걸 그냥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격과 신성은 다른 말이에요. 물론 전혀 다른 말 아니지만 신격과 신성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신격과 신성은 뭡니까? 보통 신격하면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 신격이라는 말을 쓰고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신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할 때는 신격이라고 말하고 그분의 본성을 말할 때는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신성과 신격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죠. 별지 신앙고백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격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전에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격을 사용해버리면 격은 다르잖아요. 위격은 다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위격은 다릅니다. 물론 그분도 신적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분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신성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고백이 나타나는가?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전에 나셨고 피조물이 아니시다라는 표현을 왜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탁월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 이런 주장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누구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집사였죠. 훨씬 더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훌륭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부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피조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우스가 3단 논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리우스가 왜 예수님을 아주 탁월한 피조물로 인정했는가? 3단 논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리우스의 진술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시지도 나시지도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시도 않으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되거나 어디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비롯된 분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창조되시지도 나시지도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시도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이것이 1단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므로 아들은 피조물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되지도 나시지도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자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한 분 하나님만 나시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아들은 시간과 세대가 있기 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조되었다라는 점에서 아들은 나신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고 결국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오해했는가? 왜 예수님을 그저 탁월한 피조물로 오해했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은 창조의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 제일 맨 처음 지음받았다라는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어떤 결론가가 초래되는 거예요. 바로 아리수와 같은 그런 주장, 즉 성자는 탁월하게 피조된 존재라는 이런 결론이 초래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순서적인 면에서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권위의 순서상 제일 첫 번째 권위를 갖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세요.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은 순서적인 면에서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권위상 제일 첫 번째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이고 예수께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을 그 뒤에 이어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확인이 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피조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 피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진술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시작이고 그리고 만물의 최고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시간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지위와 본질에 있어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우선하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분이고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것이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해하죠? 영원적 출생. 이 영원적 출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사용은 하지만 이것을 현상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피조물은 시간적인 한계 안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신 시점이 이 모든 피조물처럼 태어나신 때가 있는 것이 아닌 영원 전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적 출생이라고 표현하고 사실은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다 뛰어나신 분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죠?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는 분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여기 섰다는 말은 존재한다,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이 우주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붙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금세 혼동 상태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열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리는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통제도 때로 그냥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박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통제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처럼 누군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운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둔다, 저절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는가 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공중에서 막 떠다니고 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컵 하나 이렇게 제가 드는 것도 저절로 되나요? 제가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가만 눈으로 째려보면 이게 공중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로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존재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성자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파해낼 수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은 인간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를 가리켜 또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이런 면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표나 동전 같은 데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그 위인의 얼굴의 형상이 우표나 동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형상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이것보다 생동감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생동감이 있는 예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하고 쏙 빼닮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완벽한 예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유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근데 계시하는 자인 성부와 계시되는 자인 성자와 간극이 있으면 계시되는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성자를 보여줄 수 없죠. 완벽하게.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계시되는 분과의 어떤 간극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행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나 못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올라가겠다 그래요. 근데 친히 올라가겠다라고 말할 때 그 친히라는 그 말의 원어는 레파나임이라고 말해서 내 얼굴이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이 뭐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바로 성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정말 신비한 것은 성부와 성자는 구분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성자는 어떤 분이신가?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성부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하는 자인 하나님과 계시되는 자인 예수인 간에 어떤 간극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이죠.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본체라는 말이 아까 형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본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그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1번 각조에 보니까 또는 형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모르페라는 말인데 형상, 모양, 외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체라는 이 말은 성부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자가 성부와 똑같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신론이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다르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본체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와 또 똑같은 말씀 또 한 군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또 보세요. 벨리시 신앙고백서에도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광채라는 말은 비추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드러내어 알리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체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죠? 그 본체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또 본체라는 무슨 말인가? 이 본체라는 이 말은 본래는 아래에 있다, 떠받치다 라는 뜻인데 바탕,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형상이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긴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도장에 생긴 모양대로 도장이 딱 찍힙니다. 결국 그래서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질을 각인하듯이 그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그대로 새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부의 본질을 각인을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라는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성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드러내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양 연극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양 역할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성부와 성자 간의 구별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얼떨떨하신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설명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얼떨떨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저쪽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또 저렇게 하면 또 다른 쪽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삼일체 교리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출생하신 분이시지만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여기 별직 신앙 고백에서도 나타나죠. 주님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성자도 성부와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성부와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동등한 지위와 자격과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나는 이미 있느니라.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있느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현재를 가리키죠. 영원한 현재.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여기 10조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 즉 죽고 부활하신 사역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을 가져주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탁월한 피조물 정도라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죠. 전지성, 전능성이 나타나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인데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6장 내용이죠. 이사야가 뭘 봅니까? 고로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고로하신 그분을 보고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자 예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사야 때도 이미 계셨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찬송을 받기 합당한 분이셨고 그래서 스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았는데 여섯 날개가 있었죠? 여섯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만날면서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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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했던 것이죠. 이런 찬송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결국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로부터 찬송을 받으십니까? 14만 4천 명의 무리로부터 천군 천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 모두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셔서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했는지 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찬송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아서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한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면서 그러나 위격은 구분되는 분으로서 성부를 드러내시고 비추어내시고 성부를 계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을 제사해 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질 수 없는 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리소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효과가 그분께서 진우 계신 신성 안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존재 방식과 그분의 역사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여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